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마치고 그 결론들을 수리아에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바나바와 얘기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이유는 마가 때문이죠.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같이 전도여행을 하지 않고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돌아간 사람 저 마가랑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갔습니다. 왜요? 족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가르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나중에 이렇게 마가 때문에 싸워서 마가 싫어했던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같이 다 화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다. 바나바가 싸웠다. 교회에서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싸움 무조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싸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싸움이 왜 나쁘냐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을 더 보이기 위하여 내 자랑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잘못이고 그런 건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때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왜 생겼어요? 바리새파 유대인인데 성도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바리새파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율법의 가르침을 이방인들에게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그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였어요? 한 주일 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였죠? 자, 율법이냐? 복음이냐? 복음은 다른 말로 은혜죠, 은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다르게 얘기하면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복음은, 은혜는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어서 예루살렘 공회에 이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결론을 받아갖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다른 어떤 종교, 종교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종교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의 본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다 인과율이거든요. 인과율은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인간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뭐죠? 원인은 없는데 결과만 가지는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없어요. 나에게 원인은 없는데 결과를 내가 누려요. 다른 말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선물.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선물은 우리 쪽에서는 항상 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조건이 있다. 원인을 자꾸만 있다고 생각해요. 선물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못된 신앙이죠. 발음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 원인을 자꾸 나한테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내 조건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죠. 인과율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뭔가를 나에게 주셔야만 되는 존재로. 선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램프의 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쁘게는 자판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기본을 우리는 제일 잘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맞아요. 이거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잘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잘 돌아가요. 금방 아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울이 교회들 다 다니잖아요. 지금도 이제 2차 전도여행 할 때 읽은 것처럼 우리가 세운 교회들 잘 있나 보자. 그리고 가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가서 개척을 해요. 1년 반 있으면서 거기서 개척하고 1년 반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왔는데 싸운다니까 또 편지 쓰고 편지 쓰고 편지 쓰고 편지 쓰고 아는 것만 네 번이나 편지를 써요. 고린도에만 그랬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편지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내용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 가르쳐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가르쳤는데 또 편지하고 또 얘기하고 또 편지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 안에서는 어때요? 내가 끝으로 너희에게 다시 얘기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 라고 또 쭉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끝으로 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무슨 교장 선생님 연설도 아니고 종말로 또 얘기하잖아요. 종말로는 뭐예요? 종말로가. 끝으로 하네요. 그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얘기하고 있는 저도 공부하면서 또 말씀, 아 은혜, 이 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어려운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을 때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내 조건으로 자꾸 내세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걸 볼 때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것을 건강하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말이에요. 서로 잘못할 수 있어요. 바리새파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걸로 이방인들이 오히려 아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서로 은혜를 찾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럴 힘이 있는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건강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 팀이 있느냐?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싸움 자체가 없죠. 우리는 항상 화목하니까. 아니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깨끗하게 사는 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목적을 바르게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의 평생을 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건 죽으면 여러분들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가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때 가면 우리는 죄 안 져요. 그걸 우리는 그 천국을 지금 땡겨와서 그걸 지금 훈련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 존재에 맞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도록 매일매일 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매일매일의 인생에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생각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 본성이 잘못해서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우 나는 안 되나 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비어가 아니라 어떤다고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내 본성에 맞는 삶을 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짐을 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성도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공의에서 얘기했고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주장이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파, 이방인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15장 펴고 계시죠? 자, 그 오늘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안 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15장 7절로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일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에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10절에 가봅시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모든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렸느냐. 왜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줘서 두게 하느냐. 이 얘기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자 12절 봅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처음에 이 일의 시작이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들이 처음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 사도들의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이제 12절에서 표적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죠? 표적이 가르치는 부분, 사인이 가르치는 것, 뭐죠? 왜 이때는 표적들이 있었냐고요, 기적들이. 바울과 바나바 전할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죽은 자도 유두고도 살려내고 하는 일도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표적이 일어나죠. 왜? 그 표적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나라에는 그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것이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제 왜? 아직까지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신약이 완성된 후에는요 더 이상 표적이 보여지지 않죠. 요한계시록 이후에 표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그때의 표적, 지금의 그 기적과 그때의 이 사도들이 했던 기적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현상은 같지만 내용은, 보여지는 현상은 같지만 그 안에 중심은, 내용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때처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은, 지금에 나오는 기적은 이제 완치 아니라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완치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다 증거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불교에도 많고요. 많아요. 이단들에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이 정말로 그러한지 분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표적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율법과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 기적이 그냥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나에겐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 성경적 근거가, 이거 전체의 내용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이냐라는 것들을, 요 세 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줘야지만이 이게 아, 이 일들이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이 말을, 베드로가 이제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시므온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네,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선지자들이 말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그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19절 우리 같이 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하지 말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라. 율법 지게하지 마라. 그렇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얘기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 말씀들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적들도 그 내용이다. 똑같이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자기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똑같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명예를 매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죠. 19절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자, 20절과 21절을 봅시다. 20절과 21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좀 이상하죠? 자,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걸 이제 이방인들에게 꼭 편지에서 읽어주는 내용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음행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채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럴 바에는 그냥 율법 지켜라 그러면 되는데 좀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얘기했죠. 너희도 못 지던 그 율법 왜 이방인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얘기해놓고 지금 뭐예요? 이건 율법을 지켜라 아니에요.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읽으셨잖아요. 왜? 제가 안 읽고 숨겨주지 않고 미리 밝혀주는 거예요. 21절 읽으셨죠?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 더 이상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글을 읽고 아직도 그 관습대로 그 율법에 있는 것들을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더 이상 율법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들을 돌보는 그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유익을 빼로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율법이 가지는 역할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 우리에게 주는 역할 뭐였죠? 첫 번째 역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만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그래요? 두 번째. 율법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래요. 어디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또 한번 읽어드려야 돼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니까 그리스도께로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끝났을까요? 끝? 그걸로?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몇 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동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 그 이후에 5장 11절 이후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종노릇 하라.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피채 먹어도 돼요. 우상 숭배한 음식,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제사 음식, 피채 먹는 것 때문에 아주 경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하기 위하여 참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나는 너보다 이만큼 고상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참아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거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하찮은 짓이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지나면서 과감하게 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기 그것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참아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잘 배운 우리가 참아야죠. 자, 그래서 성도를 참아주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해주는 데까지가 이 예루살렘 공의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렇게 딱 이제 와서 안디옥 교회의 편지를 읽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에요. 36절 이후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죠.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든든하게 서가니까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가더라.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단단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것으로 어떻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의 처음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못하고 싸움박질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이 일이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누가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한 가지 제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처럼 바울 나쁘게 표현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바울 만나면 제가 바울한테 잔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바울 마음이 지금으로서는 코딱지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 일도 안 하는데 날 버리고 가네. 난 쟤랑 일 못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간단 말이에요. 이 선교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도 우리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이제 실라가 가게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야,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도 갇히는구나. 그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이미 죽을 뻔해서 맞아서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럼 고생하고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고생한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가지를 못하니까 보내는 선교사라도 돼야지 선교 헌금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저희는 강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단기 선교 가야 합니다. 선교지를 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예요? 서로 종로릇을 하기 위하여 감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에요. 내가 내 윤리대로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가 알고 있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먹고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를 어느 자리에서든지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아니면 자녀에게 아니면 부부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여행 가라고 얘기 안 해요. 선교헌금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성도답게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목 달린 거 우상 제물 먹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종로릇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속에서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16장을 갈 텐데요. 16장을 여러분 16장 17, 18, 19 요 뒤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도행전이 찾아봐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리 읽어오지 않으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을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본성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원인과 결과를 우리 쪽에서 항상 만들어내고 싶어합니다. 나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줘야 될 조건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내보이고 싶어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죄 많은 본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우하셨고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당당히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종로 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정말로 기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